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에서 중풍병자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주변 사람들이 이 참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면서 중풍병자가 자신이 뭐 지붕을 뜯어내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었다. 이런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차례 걸쳐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상체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주변에 이제 달아내린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로 네 병고침을 받았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말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문학적으로 번역하면 저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식이 뭔데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진 이유가 7절 끝에 보시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정확합니다. 반감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나만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려왔지만 여러분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제사드리러 갔죠.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죄인이 제사를 드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를 용서 못하고 제물로 드려진 그런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도 죄를 용서 못합니다. 이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드릴 때 세례를 받을 때에 뭐 침례를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느냐 뒤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쏙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세례 받을 때 그냥 물만 끼었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는 죄를 용서 못해줘요. 근데 세례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죄는 누가 용서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건 부가적인 설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상에서 성전에서 드리지만 죄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이 땅에서 받았지만 실제로 죄사함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냥 이 땅에서 제사나 세례나 뭐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이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죄를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다시 또 이제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중풍병자에게 네 죄성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두 번째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을 반문으로 하세요. 두 가지 말이 있다. 내가 뭐 바보 천치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어느 것이 쉬우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늘 설명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들어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지렁이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주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지렁이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왜 이게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가 생긴 거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게끔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가 되냐, 어떤 게 더 쉽고 어렵게 되냐, 사람들의 반응 때문인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문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도 이를 달지 않아요. 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칭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더 껄끄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껄끄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죄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표현, 사람들이 껄끄럽게 반응할 표현, 사람들이 저 자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문제만 고쳐주시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참 주님을 향해 반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일부러 하셨느냐,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깊이 막 오묘하게 심오하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즉각 깨달을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 주어도, 문둥병자를 살려내 주어도, 중풍병자를 살려내 주어도, 다 망해가는 사람을 살려주어도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셨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해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죄 용서하신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 용서받는 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묻는다고요. 당신이 죄용서 받은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죄용서 받는 것은 안 보이지만 병 고침 받는 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권세가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권세가 아니라 그건 개나 소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겉으로만 보면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눈에 보이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끔 그렇게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되고 또 내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나 질병들이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어떤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누가 용서하시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용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죠. 이거 주님께 갖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 보이지 않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늘 간구하는 우리들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죄인된 모습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과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항상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